남가북 청년들이
하나 되는 시간
전태우
박성혜의
청춘
통일
누구에게나 할 일은 있기 마련입니다. 다만 그 일들을 자주 미루곤 하죠. 일을 미루는 건 하기 싫어서일 가능성이 클 텐데요. 싫은 마음엔 그 일이 너무 거대해서 일을 할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급하지 않은 일이어서 약간의 비겁함이 같이 숨어 있기도 하죠. 하지만 결국 하기 싫은 일도 언젠가 마무리해야 할 때가 오기 마련이죠. 그럴 때 심장이 울렁거리기도 하는데요.
이때 내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바꿔 목록을 작성하는 거죠. 이렇게 몇 글자만 고치면 나를 힘겹게 했던 일들이 내가 가진 능력으로 잘 끝마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실행 능력을 가져다 줄 수 있죠. 할 일은 언제까지나 거대하고 두려울 겁니다. 그러니 나도 거대하고 두려운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요.
네, 청춘통일 첫 곡으로 카라의 스텝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따뜻한 서울 남자 전태우 테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똑소리 나는 무선 여자 박성혜 에디입니다.
네. 자,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네. 매일 일기 쓰는 게 정말 하기가 싫었고요. 그리고 이 대학교 다닐 땐 이 과제 보고서 제출하라 그러면 그게 또 싫어가지고 막 전날에 막 부랴부랴 과제 제출했던 게 막 떠올라요.
뭐 늘 하기 싫었던 게 있었군요. 네. 네.
근데 맞아요. 요즘에는 이제 또 직장에 다니면서 이제 저도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네.
네. 아, 그런 것들이 손에 잘 안 잡히고 이제 마지막 마감일자 닥쳤을 때 막 일을 막 비로소 막 시작하는 것 같아요.
뭐가 제일 그렇게 미루게 되나요?
이제 하는 일상 이제 글을 써야 되는데
네.
아, 글 쓰는 게 사람이 상당히 게으르거든요. 게을러져요. 그래서 항상 마지막 마감일 전에 후다닥 네. 이렇게 쓰는 편이거든요. 저는.
네. 그래요?
그래요. 예. 네. 에디는 그런 거 있나요? 해야 하는데 좀 하기 싫어서 마지막까지 미뤄두는 일.
이거 솔직하게 답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봐요. 네.
세탁기 돌리고 빨래를 얼른 꺼내서 널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 그 누워있다가 세탁기가 종료된 소리를 듣고 얼른 가서 널어야 되는데 아, 그렇게 침대에서 몸을 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좀 뒹굴뒹굴 하다가 홀딱 자버리잖아요. 다음날 아침 세탁기 뚜껑을 열어보면 빨래에서 냄새가 납니다. 큐키한 냄새.
다시 또 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또 돌리죠. 물 낭비, 네. 세제 낭비, 전기 낭비 아주 막심합니다. 너무 솔직했나요?
네. 아니 근데 그러면은 네. 딱 이제 한 번 또 빨래를 다시 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빨래를 또 돌린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제게 얘기합니다. 박성혜, 너 또 이럴 거야? 라고 하면 셀프로 답하죠. 아니, 이러고 일어나서 널죠.
그래도 이제 두 번까지는 허용이 되는군요.
네. 네.
그래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하기 싫은 일들이 대부분 좀 귀찮아서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진짜 이런 게 우리가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닌 것들이거든요.
맞아요. 네. 이게 진작에 할 걸 하면서도 약간 아쉬울 때가 있어요. 미리 했으면 네. 더 잘했을 텐데 말이죠.
아, 그래서 좀 확실히 이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생각을 하고 또 기록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뭔가 좀 의무감에서 벗어나서
네.
좀 더 신나게 어떤 일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도 미뤄둔 일이 있다면 이 방법을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에디가 오늘 프로그램 소개해 주시죠.
네, 청추통일 오늘 프로그램 알려드릴게요. 전 세계 모든 영상이 올라오는 유튜브로 보는 세상에서는 한 주간 화제의 영상에 대해 알아보고요. 도전의 천리길에서는 맹산 처녀에서 새댁으로 돌아온 강은정 씨의 결혼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전 세계 모든 동영상이 올라오는 인터넷 세상 유튜브. 세상의 모든 이야기가 있는 유튜브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유튜브를 보는 세상. 네, 유튜브를 보는 세상 시간입니다. 전 세계 18억 명이 시청하는 이 유튜브에는 정말 없는 게 없는데요. 오늘도 청취자분들을 유튜브의 세계로 안내할 열렬 시청자 정은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정은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소식과 영상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네.
아무래도 11월 남은 기간에도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바로 네. 미국 대선 결과죠?
맞습니다.
이 한국 시간으로 지난 8일 새벽부터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는 속보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개표 5일째에 승부가 난 거죠.
네. 네. 그때 저는 새벽에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딱 틀었는데 밑에 빨간색으로 속보 바이든 당선 카멀라 해리스 미국 첫 흑인 여성 부통령 이렇게 뜨더라고요. 아, 드디어 결과가 나왔구나 싶었는데 한국에서도 이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대선인데 미국 현지는 얼마나 시끌시끌했겠어요. 오늘의 첫 번째 영상으로 YTN 뉴스의 영상 준비했습니다. 바이든 당선 발표가 난 직후에 미국 현지 분위기 조금 들려드릴게요.
네, 당선인을 확정짓는 데 닷새가 걸렸습니다. 미 언론들이 바이든 후보가 당선됐다고 보도했군요. 현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현지 시각은 이곳이 오후 3시 43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곳 백악관 앞에는 당선 소식을 들은 바이든 지지자와 시민 수백 명이 몰려든 상태입니다. 네,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입니다. 지금 인파가 많이 몰린 탓에 저희는 50m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뒤쪽에서는 시민들이 바이든 대통령을 연호하거나 자동차 경적을 울리면서 환호하고 있습니다. 승리를 확정지어준 펜실베니아에 고맙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고됐다. 뭐 이런 내용의 팻말도 보이는 상황인데요. 앞서 미국 언론들은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미국의 46대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주요 언론들은 조 바이든 후보가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니아, 네바다에서 승리했다고 전했습니다. CNN은 바이든 후보가 279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면서 대통령 당선을 확정지었다고 알렸는데요.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등 주요 도시에서 운전자들이 경적을 크게 울리며 환호하고 있고 함성을 지르거나 손뼉을 치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됐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가 미국의 첫 흑인과 아시아계 출신 여성 부통령이 됐습니다.
네, 듣고 오신 것처럼 바이든 지지자와 시민 수백 명이 백악관 앞으로 몰렸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서 영상의 취재진은 50m나 떨어져서 촬영을 할 정도였다고 하네요.
네, 이게 영상에서 잠깐 들었는데 뒤에서 막 이제 막 소리가 많이 나더라고요.
네.
막 이제 경적도 울리고 이제 환호 소리가 막 들리곤 했는데 저는 그 소리가 에디가 나는 줄 알았어요. 미국 갔던 거 아니죠?
네, 제 목소리더라고요. 제가 음속행 비행기를 타고 잠깐 갔다 왔습니다.
네. 네, 아무튼 정말 축제 분위기가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네.
백악관에 있는 수도죠. 이 워싱턴 DC 앞에서만 이런 게 아니라 여러 도시의 시민들이 좀 거리로 나왔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네. 뉴욕과 시카고, 애틀랜타 같은 주요 도시에서 시민들이 막 박수를 치고 경적을 울리면서 환호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국가대표팀이 월드컵 8강전 정도 진출했을 때
네.
그럴 때 볼법한 풍경이었어요.
네.
이 한 나라의 대통령 선거가 승리한 후보 지지자들에게는 일종의 축제처럼 흥겨운 일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많은 인파가 거리로 나온 모습이 저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네.
네. 이게 당선인 지지자들은 축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침울한 날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투표가 진행되던 때부터 무력 충돌이 생기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컸잖아요.
맞아요.
네, 거리의 상점들도 모두 문을 닫을 정도였고요. 그런데 개표 결과가 나오고 나서는 어땠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이후에 혹시라도 폭력 사태가 생길 걸 대비해서 문을 닫고 합판으로 바리케이드를 치기도 했잖아요.
네.
일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개표소에 몰려가서 자기 표가 집계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하기도 했지만 현재 언론들은 충돌이 예상보다 훨씬 미약하다 이런 보도를 했다고 해요.
이제 걱정했던 것만큼 큰 충돌이 없어서 다행이네요.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좀 더 친숙한 것 같아요.
왜요?
좀 이제 조 바이든이잖아요.
조씨가...
한국 사람 같은 그런 풍양 조씨 같은 느낌?
아...
조 바이든? 네, 농담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주목받는 부분이 이제 부통령 자리에 오른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이잖아요.
네. 네.
이제 미국 역사상 첫 여성이면서 이제 첫 흑인 그리고 아시아계 부통령이 탄생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네. 하나 세우기도 힘든 이 최초의 기록을 동시에 세 개나 세웠으면 화제가 될 만하죠.
네.
미국에서는
여성, 흑인, 아시아계라는 3중의 유리 천장을 무너뜨렸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한 연설이 또 화제가 됐어요. 흰색 정장을 입고 나와서 내가 첫 여성 부통령이 됐지만 마지막은 아닐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네, 현지 시간으로 7일에 진행된 대국민 연설에서 한 말인데요. 유튜브에는 이 연설이 처음부터 끝까지 동시 통역된 풀버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채널 KBS 뉴스의 이 영상 조금 들려드릴게요.
모든 여성들, 우리가 참정권을 위해서 많이 싸워왔습니다. 100년 전부터 싸워왔습니다. 헌법 19조 이후로부터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이젠 2020년입니다. 새로운 세대의 여성들이 이제 투표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근본적인 투표권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성으로서는 부통령 당선인이 처음으로 되는 것이지만 제가 마지막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TV를 보는 모든 소녀들이 지금 이 장면을 볼 것이고 우리나라가 가능성이 가득한 나라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성별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명백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심차게 미래를 꿈꾸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앞에서 에디가 이야기했듯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은 내가 첫 여성 부통령이지만 마지막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 밤을 지켜본 이 나라의 소녀들은 미국이 가능성의 나라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멋있습니다.
네, 네, 성별에 관계없이 아이들의 모든 발걸음에 우리는 박수를 보낼 거다. 이런 말도 저는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멋있었어요. 네.
이제 참정권을 지켜내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투쟁이 있었다고도 언급을 했죠.
네.
아, 이날 입었던 흰색 정장과도 관련이 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패션지 보그는 해리스가 서프로제트 화이트 색상의 바지 정장을 선택한 건 여성들의 참정권 투쟁을 연관지은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네.
20세기 초반에 영미 권에서 참정권 운동에 참여한 여성들이 주로 흰 옷을 입은 데서 유리한 표현이 바로 이 서프로제트 화이트라고 합니다. 흰 옷은 어디서나 구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 뭐 사회적, 경제적 배경과 상관없이 누구나 시위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도 있다고 하고요.
네,
네, 그렇군요. 이 여성의 참정권은 많은 나라가 비슷한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큰 공감을 얻은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카멀라 해리스는 샌프란시스코 최초의 흑인 여성 지방검사 또 검사장을 맡았고요. 캘리포니아주 최초의 흑인 여성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이라는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거의 모든 행보에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바이든 당선인 못지않게 주목을 받고 있는 해리스의 행보에 많은 분들이 또 한국에서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네.
그럼 미국 대선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 소개해드릴게요. 이 한국은 아무 데서나 담배를 피울 수가 없죠.
네. 그렇죠.
그렇죠, 에디?
네, 네. 맞습니다. 제가 마치 담배 피는 사람처럼 얘기하네요.
저도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네.
네, 대부분의 실내가 금연구역이고 또 어기면 과태료도 내야 하잖아요. 네. 그렇죠, 에디?
맞습니다.
네. 오, 잘하시네요, 역시.
여보세요, 네. 저 금연주의자라고요.
모범 시민이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경험을 종종 합니다.
네.
누가 앞에서 걸어가면서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네.
그러면 뒤에 따라가다 보면 그 연기를 고스란히 얼굴로 받게 되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 짜증나서 일부러 네. 그 사람 앞에 이렇게 막 달려가지고 앞에 서가지고 그 제스처 있잖아요.
네.
아, 짜증나는 제스처. 어떻게 담배를 저렇게 길에서 피지 하는 그런 제스처가 있습니다. 그런 걸 하면서 간접적으로 좀 그런
표시를
하죠.
네. 그런데 이제는 동네 전체가 금연구역이 된 곳이 있습니다. 채널 1사이프의 영상 듣고 오시죠.
비흡연자분들, 길을 걷다가 맡게 되는 이 담배 냄새에 무척 괴로우셨죠. 그럴 때면 최대한 손을 딱 참고 그 자리를 벗어났던 경험 있으실 텐데요. 서울 서초구가 지난 2일 양재동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앞으로는 양재동 내 주택가, 이면도로 등 모든 공공도로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돼요. 단, 사유제는 제외입니다. 또 그동안 주민이 흡연을 자주 해온 장소 30곳에는 별도로 선을 그어서 라인형 흡연구역을 조성했어요. 이렇게 동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건 양재동이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합니다. 서초구는 12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내년 1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 단속에 들어가는데요. 위반하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서초구는 양재동 사례를 토대로 방배, 서초, 반포, 잠원동 등 다른 지역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할 계획도 있습니다. 서초구 관계자는 이를 통해 오직 흡연구역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다는 인식의 대전환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어요.
네,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서울 서초구에 이제 양재동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했군요.
네.
네. 야, 그동안 사실 특정 실내라든지 아니면 이제 건물을 금연구역 지정을 하는 건 봤는데, 동 전체가 지정된 건 이렇게 지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원래 담배를 피우던 사람들은 어디서 담배를 피워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동네가 금연구역이 됐다고 해서 흡연자들이 당장 금연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이 주민들이 흡연을 자주 했던 장소 30곳에 선을 그었대요. 이 선이 그어진 네모 모양의 흡연구역 안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흡연구역을 따로 정해놓은 게 이것저것 담배꽁초가 버려지는 일도 줄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또 앞으로는 양재동에서 길거리를 다니면서 그 매너 없이 앞에서 담배 피는 그런 모습은 더 이상 안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저는 가끔 옛날 드라마나 영화 또 심지어 예능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그 뭐 참고 영상으로 나왔을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거든요. 이제는 뭐 예능에서 담배를 핀다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맞아요.
이렇게 금연과 또 금연구역 확대는 꾸준히 세계적인 추세인데, 최근에는 제가 듣기로는 북한에서도 금연법을 제정했다고 들었어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라는 취지가 있기는 하지만 이미 2005년부터 흡연이 좀 규제되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북한에서는 흡연이라든지 금연에 대한 인식이 좀 어떤가요?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의 지도자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담배를 피는 걸 늘 볼 수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북한 주민들도 길거리를 가면서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그냥 거리에 버리고 이런 게 되게 자연스러워요. 가정집에서도 그냥 자연스럽게 피우고요. 그래서 이 가정집의 벽지가 누렇게 되는 현상도 많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피우는 것 같습니다. 단 예외는 있는데, 뭐 국가적으로 이제 중요한 건물들이 있잖아요. 대형 극장이라든가 뭐 영화관 이런 데서는 이제 금연이 되고 있는데, 그 외에는 정말 자유롭게 피고 있습니다.
네, 이제 70, 80년대 한국을 보는 것 같네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백해무익한 담배를 또 안 피는 사람들 입장에서 금연에 강요를 할 수는 없지만,
네.
이 비흡연자들과 또 담배 연기로 서로 불편한 상황은 계속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번 양재동의 금연구역 지정은 언젠가는 저희가 이 마스크를 벗고 돌아다닐 때 좀 더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그런 네.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양재동의 이 흡연 정책이 잘 실행이 되면은 또 대한민국 전국으로 확장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주 모범적으로 잘 되기를 소원해봅니다.
저도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영상과 소식도 소개해드릴게요. 예능 프로그램의 한 장면이 최근 299만의 조회수를 기록했는데요. 바로 유키즈 온 더 블럭입니다. 혹시 이 프로그램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누구한테요?
테디한테요.
당신께요.
알겠습니다. 네, 유키즈 온더블럭을 옛날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유재석 씨, 조세호 씨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도 나누고 또 문제풀이도 하는 그런 예능이죠.
네.
네, 이제 문제를 풀어서 맞춘 사람에게는 100만 원을 상금으로 주는데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다양합니다. 뭐 어린아이부터 뭐 선생님, 소방관, 연예인 엄청 다양하죠?
네. 네. 아주 정확하시네요. 네. 그 다양한 분들 사이에서도 관심을 확 끈 직업이 있어요.
어떤 직업인가요?
바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전문가인데요. 전국에 딱 7명밖에 없다는 법치의학자가 나오셨습니다.
7명밖에 안 돼요?
네, 7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네.
이 법치의학은 치과 지식과 기술로 개인을 식별하고, 그러니까 뭐 치아로 이제 누구인지를 식별을 하고,
네.
또 그 연령을 감정하고 손상을 분석하는 이런 일을 말하는데요. 매일 죽음을 마주하는 이분들의 이야기 조금 듣고 오시죠.
아니 근데 이제 당연히 이 일을 하시려면은 뭐 당연한 걸 수 있습니다만, 아 그 솔직히 좀 무섭지 않으십니까?
다 물어보시면은 뭐 악몽 꾼 적 있냐,
네.
이렇게 얘기들 하시 안 무섭냐, 네.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저 아직 한 번도 악몽을 꿔본 적은 없어요.
어떠세요, 우리? 예.
사실 죽은 사람은 돌아가셨잖아요. 예. 무서운 건 사실 산 사람이 더 무섭죠.
맞아.
왜냐면은
저 그런 일을 저지른 그 범죄자들
그 상황이 무서운 거지. 일단 그 결과를 놓고 봤을 보니까 때는
또 그렇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살해를 당할 때의 모습이 어떤 분들은 차마 눈 뜨고 못 보는 장면들이라고도 하는데
근데 그게 하루에 한 건 보고 이러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거의 매일 하니까 그리고 저희가 그거를 볼 때 아이고 얼마나 아팠겠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어디가 찔렸지 뭐 거니까.
그러니까 두 분은 말 그대로 그걸 조사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번에 그 법의학자께서도 그 얘기 하셨거든요. 너무 거기에 감정이 몰입이 되면 사실 일을 할 수가 없다. 이 법치의학자는 사실 그 처음 뵙는데 이 법치의학자가 우리나라에 6분밖에 안 계시다고 그래요?
7분이에요.
네. 야, 그 중에 한 분이신 거잖아요.
네, 그럼요.
아 근데 그러면 이제 전문의 자격증을 딴다라는 거는 의사가 되시는 거잖아요.
네.
이게 개원을 하셔도 이게 대부분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냥 치과 대학 다니는 사람은 다 이해할 내용인데 내가 어떻게 살겠다가 다 보이거든요. 뭐 조금 페이닥터 하다가 개원해가지고 평생 손목 나갈 때까지 진료하다가
얘기가 다소 과격합니다. 저희가 모르는 분야라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페이닥터 하다가 개원을 해서 손목 나갈 때까지
물론 그것을 통해 보람도 느끼고
그렇죠,
한번 치료해서
그렇죠.
뭐 재물도 얻고 그런데 그렇게 평생을 살면 내가 만족할까라는 생각을 계속을 했어요. 내가 죽을 때 정말 어떤 일을 치과의사로서 하다 죽으면 그때 괜찮을
영상을 보다 보니까 이 산 사람이 더 무섭다 죽은 사람보다 그렇게 네. 말씀하시네요.
네.
근데 또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저도 사실 부검 전문가라고 하면 매일 부검 대상을 보는 게 좀 무섭거나 그래서 악몽을 꾸거나 뭔가 지칠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누군가를 죽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게 살아 있다라는 게 더 무서울 것 같기는 해요. 네.
좀 이렇게 오히려 과하게 감정이 개입이 되는 게 고인의 중요한 마지막 신호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사의 대상으로만 보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요.
네.
사실 직업마다 고충이 있잖아요. 특히 그렇죠. 부검 전문가들은 부검을 마치면 몸에 냄새가 너무 심해서 네. 하루에 샤워를 3번에서 4번까지 하신다고 합니다.
네, 저 그런 고충이 있군요.
네.
아무래도 다양한 원인으로 들어온 부검 대상자를 마주하다 보면은
네.
안전에 엄청 예민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제 위험한 상황에 닥치는 걸 최대한 피하려고 할 것 같아요.
네. 네.
뭐 진짜 부검들을 보면은 상상치도 못한 곳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를 직접 보는 직업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 영상 뒷부분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뭐 화재 쪽에서 일하는 분은 나올 때마다 집안 코드를 다 빼고 나오고 대피로나 소화기 위치를 항상 파악을 해두고 또 패러글라이딩 같은 위험한 활동은 아예 안 하시고요.
네.
또 강화 유리에도 절대 안 올라가신대요. 저거 깨진다고.
오.
네, 이분들끼리의 농담으로 그 전국에 7명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네.
이 7명에서 동시에 비행기 타면 안 된다고 하신대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혹시 사고가 나면 죽으면 아무도 못 찾아준다고요.
오. 야, 정말 이분들만 할 수 있는 농담이에요.
그렇죠.
네, 인력이 그만큼 귀하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 법치의학이면 치대를 나와서 엄청난 연봉을 버는 치과 의사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국가수에 들어간 이유가 궁금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 같이 치대를 나온 동기 중에 뭐 4배, 2배 이렇게 연봉을 번 친구들이 많대요.
네.
일단 개원을 하고 손목이 나갈 때까지 환자들을 치료하는 모습을 이제 본인이 상상을 해봤는데
네.
과연 치과 의사로서 어떤 일을 하고 죽으면 내가 좀 만족을 할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봤더니 지금의 이 직업이 의미 있다는 판단이 섰다고 합니다. 남들이 봤을 땐 이제 굳이 고된 길을 찾아간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데
네.
네.
본인한테 의미 있는 일을 선택한 모습이 좀 닮고 싶을 정도로 되게 멋있더라고요.
네, 그러게요. 좀 직업에 대한 생각을 좀 다시 하게끔 하는데
네.
성공이 보장된 길이 아니고 의미 있는 일을 선택한다는 게 이 사실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약간 네. 청춘 드라마에 나올 네. 법한.
야, 근데 직접 그런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네요.
네.
예전에 이제 법의학을 다룬 아주 인기 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었거든요.
사인이라고 있었죠.
네, 거기서 이제 법의학자 모습이 정말 멋있게 그려져서 한때 이제 학생들의 장래희망으로 이런 비슷한 직업을 하겠다 이런 친구들이 많았는데
맞아요. 네.
이 프로그램 보면서 다시 법의학자에 반하는 분들도 있겠어요.
네. 좀 사실 모든 직업들이 그렇긴 하지만 특히 더 강한 사명감을 갖고 임하는 이분들의 모습에서 그 멋짐이 흘러나온다고 하잖아요. 네. 네. 되게 여유 있게 이야기하시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면서 또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전국에서 이분들이 단 7명뿐이어서 직무 환경이 좀 더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게요.
네. 네. 좀 의미 있는 일을 선택할 많은 학생들이 비교적 열악한 환경에 포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이분들에게는 좀 천문학적인 그런 월급을 줘도.
그러니까요. 네. 아깝지가
않죠. 아무 할 말이 없을 것 같아.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미국의 대선 결과의 분위기, 또 카말라 해리스의 연설, 양재동 금연구역 지정, 그리고 국가수의 부검 전문가의 영상 소개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좋은 채널 소개로 찾아올게요.
네, 정은 씨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엔플라잉의 오톰 드림. 꿈을 향해 질주하는 청년들을 소개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남북 청년들의 좌충우돌 도전기, 도전의 천리길.
네, 도전의 천리길 시간입니다. 러시아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를 하고, 바다에 나갈 때는 두 번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는 세 번 기도를 하라. 무슨 말일까요?
결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인 것 같고 네. 신증하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좀 이 행복해야 되는 결혼을 왜 굳이 전쟁 비결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네. 이제 결혼이 준 뭐 무게감, 뭐 책임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라고 이런 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사실 결혼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결혼이 여전히 한 사람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이기도 하죠.
네. 어떻게 보면 결혼이란 자체가 인생의 목표는 아니지만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도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인생의 큰 숙제라고도 하는데 테디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혼 인생에서 중요한가요?
그럼요. 인생에서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오늘 도전자가 올해 8월에 이제 결혼식을 올리고 고소한 깨를 마구 볶고 계신 도전자인데요. 맹산 처녀에서 서울 새댁이 된 강은정 씨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은정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저희 테디가 고소한 깨를 마구 볶고 계신다고 네. 했었는데
예, 예.
얼마나 마구 볶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깨가 타는 소리가 막 그 냄새가 안 들리나요?
냄새와 소리까지 들리려고 하네요. 어서
아, 그렇죠.
바짝바짝하네요.
네. 바짝바짝 이렇게 네. 나왔잖아요. 네.
많이 행복하신가 봐요. 흥이 남다르신 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저 원래 그랬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인사 좀 할까요?
네, 인사. 네. 인사를 자진해서 하시면.
네. 자, 네. 그러면은 이제 오랜만에 청취자분들에게 자기소개와 함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강은정 텔레비전을 운영하고 있고요. 탈북 12년 차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탈북민 방송인 강은정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 네. 채널도 아주 깨알같이 홍보해 주셨어요.
아.
네. 아니 근데 제가 예전에도 강은정 씨를 네. 뵌 적이 있는데 결혼하셔서 그런지 네. 얼굴에 이렇게 뭔가 좀 달라요. 활색이 확 바뀐 것 같은데.
네. 오늘 좀 피곤해가지고.
피곤한 게 지금 이 정도세요?
예.
정말 부럽습니다. 결혼 생활 아주 깨를 마구마구 벗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행복해요.
어머 세상에.
진짜 행복합니다.
네,
제가
지금 3개월 전에 결혼했으니까 8월 15일이었나요?
예, 그랬죠. 조국 광복절에.
광복절에 예. 또 결혼하셨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에 결혼하셨군요. 예.
자, 저희가 늦었지만 저도 예. 가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결혼을 얘기할 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그렇죠.
네, 결혼식 전에 준비 과정, 그리고 네. 결혼식 이후의 과정까지 총 세 단계로 나뉘는데 네. 어떻게 잘 진행하셨나요? 당연히 초혼이시고 하다 보니까
예, 맞아요.
좀 우왕좌왕 많이 하셨을 텐데 북한과 한국의 결혼식 문화가 좀 많이 다르잖아요. 준비 과정부터 당연히 다르고 한데 어떻게 그렇죠. 닥치니까 다 어떻게 개척이 되던가요?
본인이 다 해주더라고요.
돈, 머니가 중요하군요.
사실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 신랑 신부 양쪽 다 뭐 예단도 준비해야 되고
그렇죠.
그죠? 예물 준비해야 되고
네네.
혼수 준비해야 되고
예예.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예.
이런 것들을 그렇게 짧은 시간에 잘 준비하려고 그랬으면 정말 정신이 없으면 했을 것 같아요.
그
은노 씨도 많이 혼란스러우셨나요?
엄청이요.
네.
전 처음에 북한에서도 제가 뭐 결혼을 못 해봤으니까
네.
북한의 결혼 준비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그래도 동네에서 뭐 아지미들이라고 우리 많이 했잖아요.
네,
아지미들이나 뭐 언니들이 결혼하는 걸 봤는데 그냥 뭐 아버지 엄마가 거의 다 나서가지고 집에서 뭐 결혼식할 음식 하고 그다음에 청할 사람들
네.
신랑 신부가 직접 나서서 한국처럼 막 초청장 돌리고 이러지 않고 그냥 그 리당 비서나 관리원장이나 뭐 당 비서나 이런 데 가가지고 우리 딸 시집 가는데 꼭 와주십시오 이렇게 부모님들이 거의 다 나서서 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북한에도 뭐 예단 이런 헌수 그런 네. 거는 다 있어요. 있는데 한국이랑 엄청 이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북한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한국처럼 머리 지진 날 정도는 아니었어요. 일단은 결혼을 하자 하고 약속을 했는데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뭘 네.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근데 마침 저희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언니가 웨딩 플래너였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몇 년을 그렇게 같이 보고 지내면서도 웨딩 플래너가 뭔지 관심이 없었고 너무 다른 직종이라 몰랐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언니 도움으로다가 일단 만났어요. 만났더니 책을 꺼내라는 거예요. 책 갖고
어떤,
나오래요.
네, 어떤 책?
아 그냥 공책을요.
아 그냥 적을
책. 갖고 나오더니 쫙 네. 적는 거예요.
네.
저는 그거 보는 순간 아 나 결혼 못하겠구나
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네. 일단은 이게 뭐 가장 중요한 게 예식장을 알아봐야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날짜에 예식장이 있어야 거기에 맞게끔 청첩장 뽑고 무슨 이렇게 진행을 쭉 하더라고요.
준비해야 될 걸 이렇게 다 적은 거군요.
네.
거기다가. 네.
전 정말로 거짓말 안 하고 그 웨딩 플래너님한테 다 맡겼어요. 그래서 세상 저처럼 결혼을 편하게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네 웨딩 플래너가 그런 역할이잖아요.
근데
네.
전 한국에서 웨딩 플래너 없었다면
네.
저 스스로 결혼하라고 그랬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그 정도였군요.
일단은 네. 외식장을 그 찾아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갔어요.
네.
그 식사인가요? 뷔페
네.
식사를
네.
무슨 186가지나 되는데 거기서 무슨 설명을 하고 고르라고 하는데 저는 듣는데 야 뭐가 이렇게 복잡하지? 제가 무슨 한국에서 이제는 뭐 바보 아닐 정도로 소통하면서 살긴 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그 외래어들이 나오고 영어들이 나오고 막 이러니까 뭐 하나도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아직 멀었구나. 그때 띵 한번 맞았어요. 제가. 네. 그래서 어쨌든 그 플래너님 덕분에 결혼식 진짜 준비를 그분이 다 해줘가지고
네.
식장에 들어가게 됐죠.
그러면 이 준비 기간은 얼마나 걸렸나요?
준비 기간도 제가 깜짝 놀랐는데 보통은 한국에서 1년, 6개월, 최소 3개월을 잡는데요.
네.
근데 저는 한 달만 해버렸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웨딩 플래너, 그러니까 결혼 기획자 분을 잘 만나서 속도를 더 내게 됐군요.
그렇죠. 그분이 결혼시켜준 거죠,
네.
그냥.
그분이.
자, 근데 여기서 잠깐 이제 웨딩 플래너가
네.
사실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네.
제가 웨딩 플래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 좋죠.
네, 사실 은정 씨가 얘기를 다 했습니다. 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고객을 상대로 뭐 결혼식장 준비, 뭐 음식, 뭐 신혼여행 예약, 뭐 그리고 혼수품 구입, 뭐 이런 결혼과 관련된 제반된 모든 것들을 이제 함께 준비해 주는 분이 바로 웨딩 플래너인데 이제 은정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네, 네.
워낙 바쁘다 보니까
네.
우리 웨딩 플래너 분이 거의 다 이렇게 많은 걸 해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결혼식 얘기할 때 스드메라는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가장 중요하죠.
네, 사진을 결혼식 기념 촬영을 할 수 있는 스튜디오가 사진 장소가 네. 필요하고 드레스, 드자는 또 드레스를 뜻하는데 이 드레스는 이제 서양식 결혼식 복장을 네, 얘기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리고 메이크업은 화장, 신부 네. 화장 받는 걸
그쵸.
얘기하는데 저는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관심 가는 게 제가 네. 또 미혼자이다 보니까 그 왜 드레스를 고를 때 보통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보면 그 예비 신랑이랑 같이 가가지고 드레스를
네.
입고 이렇게 딱 하고 그 아, 커튼 장막이 네. 가려진 데에서 갈아입고 네. 신랑한테 쫙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거 해보셨어요 혹시?
해봤는데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신랑분의 반응은 어땠나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어머, 자기야 너무 예쁘다. 자기야 너무 천사 같아.
안 그러던데요? 예쁘네. 이게 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내 성적이어가지고 표현을 잘 못해서 사실 신랑이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다 돌아다녔어요.
아이고.
그리고 딱 정말 중요할 때만 반지 맞추고 뇌물. 드레스도 이제 입어볼 거 다 입어보고 딱 고른 다음에 제가 전화를 해서 이제 날짜를 잡아서 같이 갔거든요. 갔는데 진짜 평생에 잊지 못할 날이죠.
네.
그 우리 드라마에서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한국 드라마 많이 보셔가지고
그럼요.
보셨겠지만 드레스 착 입고 있으면 이제 옆에서 그 이거 옷 입혀주시는 그 도우미분들이 커튼을 착 열어줘요. 그럼 난 이제 꽃 들고 이렇게 가만 탁 서 있지 앞에. 신랑은 이렇게 눈이 되게 동그래가지고 굳어진 상태에서 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예뻐서?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과하게 리액션을 해줄 줄 알았는데 예쁘다. 그걸로 하자. 딱 한마디만 하더라고요. 그거면 최고의 칭찬이거든요. 워낙 내성적이어가지고. 근데
천사를 받으셨네요. 네.
설렜어요, 되게. 사진도 많이 찍고 또 신랑도 거기서 이제 턱시도를 맞췄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이제 옷도 입어보고 그렇게
혹시 그 턱시도를 갖춰 입은 예비 신랑분의 그 헌칠한 모습을 보고 설레였나요? 아니면 그냥 그 과정이 설레였나요?
저는 다 설렜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랑이 굉장히 유머스럽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제가 이제 결혼 전에 바랬던 이상형이 한석규 아저씨 같은 스타일이었어요. 되게 자상한 사람. 이게 나이 먹으니까 바뀌어요 이게. 근데 정말 그 바람대로 되더라고요. 그렇게 좀 조용한데 이제 마음의 속이 굉장히 깊고 한마디 이제 아무 말 없다 갑자기 유머를 한마디 툭 던지면 빵 터지는 스타일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데에서도 설렜고 외모도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그다음에 또 그런 가정도 설레고
이상형 만나셨군요.
야, 깨소금 타는 냄새 난다.
신랑 자랑을 얼마나 이렇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산이 배가 산으로 가는 거 아니죠?
오랫동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
어쨌거나 이제 들어보니까 이제 신랑분이 너무 바쁘셔서 드레스 고르는 거를 좀 이제 막 같이 못 가긴 했지만 그래도 좀 드레스를 입어보고 신랑도 입어보고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설렜다는 말 잘 들었고요. 그 웨딩 촬영할 때 그러면 좀 은정 씨는 뭐 어색하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저는 이렇게 카메라 앞에 많이 서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무대 위에서 노래도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팬분이 이렇게 카메라 들이대면 노래 부르다가 이렇게도 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뭐 포즈를 취하거나 이런데 전혀 어색함도 없고 카메라를 봤을 때 두려움도 없었어요. 너무 익숙된 거라. 근데 웨딩 촬영을 할 때 처음에는 제가 너무 신이 나가지고 막 신랑이 안 웃으면 가서 막 웃기고 무슨 애기 무슨 재롱잔치를 하듯이 앞에서 막 웃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리드를 하면서 영상을 같이 찍었는데 마지막에는 막 진이 빠지더라고요.
스쳐가지고 그렇죠.
한복을 입고 찍고 평상복을 입고 찍고 드레스를 입고 찍고 옷도 여러 가지로 갈아입었어요. 그래서 잘 찍긴 했는데 너무 이제 마지막에 4시간째가 되니까 지쳐가지고 제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촬영을 4시간 동안 했어요.
반나절 정도 하죠.
그렇게 했어요.
북한에서 결혼식은 그 사진 찍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상 받을 때 한 몇 장 찍고
이동하면서 또 찍고
동상에 김부자 동상에 가서 그렇죠. 몇 장 찍고 그게 다거든요.
그럼 사진 총 한 몇 장 정도 받아봤는지 기억나요? 몇 장 정도 받았나요?
제가 웨딩 촬영은 기억이 안 나는데 결혼식 사진만 950장을 받았어요.
거기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최종 인하할 걸.
50장을 뽑았어요.
그것도 꼽기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워낙 많은 사진 일이더라고요. 중에. 우리가 사진 찍을 때 100장 찍으면 한 장 잘 나온다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결과물은 그러면 만족을 하셨나요? 어떤가요?
살을 확실히 빼야 되겠더라고요.
사진 보니까? 아니요.
어떻게 그 에어브러시를 안 되던가요?
전문용어 나왔죠? 에어브러시.
한국말로 알아요? 진짜.
그 사진 보정하는 거 있잖아요. 예쁘게 뭐 합성하고.
그걸로 다 됐죠.
살 깎아내고.
그걸로 다 됐죠. 그러니까 엄청 예쁘게 나왔는데.
보정이 잘 됐다 이 말이시군요.
그러니까 그 50장을 이제 골라서 보내면 보정을 해서 액자에 넣어주는데 그 원본이랑 보정한 거 딱 보게 되면 아, 대박. 아,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용됐다.
네, 아니, 근데, 그쵸? 한대 사진은 보정 후의 사진이 진짜 사진이란 말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네. 맞아요. 예.
지금 운정 씨 이 사진 촬영, 웨딩 촬영할 때 당일날 설명을 지금 들으면서 그 가정의 어떤 희로애락이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이제 은정 씨의 결혼 준비 과정에 대해서 유튜브로 한번 올리신 적이 있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아버지끼랑 같이 이제 부모님 예단 맞추러 갔을 때였을 거예요. 그때 이제 아버지가 정장을 딱 입고 나오셨을 때 굉장히 기분이 뭔가 남다르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굉장히 울컥했어요. 왜냐면 우리 성혜 씨도 아시겠지만 북한에서 아버지들이 양복 한벌 맞춰 입는다는 게 그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아, 북한에서는요?
예. 네. 근데 북한에서는 아버지 양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번 입어본 적 못 봤군요.
맞춰서 네. 드린 적도 없고 엄마라든가 뭐 스스로 맞춰서 이렇게 가족에서 맞춰서 아버지 옷을 해드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저희가 힘들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 양복을 사실 제가 맞춰드린 게 아니라 신랑이 맞춰드렸거든요. 이제 아버님 옷은 자기가 따로 이렇게 해드리고 싶다 그래서 그냥 사드리는 것보다 맞춰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네. 그래가지고 강남에 고급 양복점을 또 찾아줘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아버지도 그 가격을 들으시고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안 맞추시겠다고. 그래서 아버지 또 언제 이런 기회가 오겠냐고 사위가 맞춰줄 때 입으시라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한 5분 지나니까 아버지가 쏙 그냥 마음이 뺏기셔가지고 천을 부지런히 고르시더라고요. 그리고 네. 입어보시더니 바지 하나를 더 맞추시겠대요.
네.
한국에 와서도 양복을 맞춰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진짜로 평생에 양복을 처음 맞춰보신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때 너무 좋으셔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마치 그 학생이 교복 새고 입고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울컥했어요, 되게. 근데 울지는 않았어요. 울고 싶지 않아가지고
네.
부모님 마음 아파하실까봐.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네. 은정 씨도 마음이 남달랐는데 이제 옷을 맞추고 계신 아버지께서도 마음이 굉장히 새로웠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렇군요.
네, 저도 평소에 은정 씨 유튜브 영상들을 좀 많이 보거든요.
네.
아버님이랑 함께 출연을 많이 하시던데.
네.
효녀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효녀시다 보니까 이 결혼식을 하고 이제 시집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때 좀 많이 아쉬워하거나 그러진 않으셨나요?
아버지가 엄마랑 그러시더라고요. 결혼 전날이었는데 되게 담담해가지고 엄마랑 아버지가 전화로 이제 내일이면 만나니까 아버지가 참 너한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그리고 우리도 너무 기쁘다고. 북한에서 제가 사실 혼자 왔잖아요. 혼자 오고 힘들게 여기서 이제 적응하고 부모님 데려오고 정말 억척스럽게 제가 살았죠. 근데 그걸 봤을 때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 이제는 우리 딸이 좀 좋은 짝을 만나서 편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늘 있으셨어요. 근데 제가 시집을 안 간다고 노래를 부르고 살았거든요. 혼자 산다고. 근데 진짜로 이제 제가 결혼을 이제 내일이면 하니까 아버지 엄마가 잘 커졌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우리 다 데려오느라 고생했다 그러면서 내일 결혼하고 그 이후부터는 너만 생각하면서 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되게 울컥하고 울지는 않았어요. 저는 부모님 앞에서 잘 안 울거든요.
제가 보니까 운정 씨가 워낙에 살가운 딸이어서 아버님께도 싹싹하게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자라고요. 어머니한테도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자식이 갑자기 어느 날 결혼을 해서 좋은 일이긴 하지만 더 이상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어떤 만감이 교차하는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거 확실한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사랑이 아버지한테 있다가 신랑한테 간 것 같아. 정말 솔직히 말하면.
아, 그리고 이제 아까도 그러셨잖아요. 결혼을 본인은 안 하겠다라고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런 사람이 갑자기 결혼을 해버린다 그러면.
막 그 새빨간 거짓말. 지금 뭐 시장한다고 누가 그래요? 두고 봅시다. 진짜.
맞아요.
저는 지금 지난 유튜브 영상을 보면 너무 행복하거든요. 전 아버지랑 엄마랑 막 맛있는 거 먹으면서도 그렇게 행복했던 그 영상들. 그거 보면서 너무 행복하고.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이 영상을 못 찍으면 어떡하지? 유튜브를 못 하면 어떡할까 했는데 다행히 신랑이 엄청 제 팬이에요, 완전히. 뭐 유튜브 뭐 필요하다고 그러면 바로바로 바로 주문해서 사주고 네. 하라고. 결혼해도 절대 일 못하거나 이런 거 없으니까 편하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꾸준히 이제 아버지랑 구수한 사투리 써가면서 같이 좋아요. 영상 계속 찍고 네. 있어요.
영상을 보니까 결혼식을 그래도 무사히 치르셨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대소사를 치르는 분들이 늘 걱정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그래도 단행을 강단 있게 하셨는데
일단은 우리는 네. 결혼을 번개불에 콩 닦아먹듯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날짜를 15일로 잡았죠. 8월 15일로 저희가 15일날 결혼식을 치르고 16일날 아침 예배 드리고 그리고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거든요. 제주도에서 5박 6일을 했어요. 신혼여행. 그리고 딱 네. 돌아왔는데 2단계가 격상돼가지고 이게 분위기가 엄청 살벌한 거예요.
그 시기였군요. 다행이네.
진짜 네. 야 정말 너무 감사한 것
네,
같아요.
진짜 네. 다행이네요. 예식장 구하거나 그런 건 좀 어렵지 않으셨나요?
그때도 네.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그 코로나가 살짝 이제 사그러든
예, 맞아요. 그럴
때였어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주춤에 있던 이 이제 결혼해야 될 신랑 신부들이 코로나가 너무 장기전이 되니까 아 이젠 해야 되겠다. 이래서 막 예약할 타이밍이었거든요.
아, 다른 분들도.
예. 네. 근데 마침 그때 8월 15일 저녁 6시가 남아 있었어요.
아.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우리 줄에 봐주시는 우리 목사님이랑 같이 이제 시간을 이렇게
그렇죠.
해서 하다
해야죠.
보니까
네.
마침 딱 6시가 잘 돼가지고 그 하나 딱 그 타이밍이 남아 있는 거예요.
시간 덮일 딱 그 한 타임만 예. 네. 운명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딱 네. 이제 한 거죠. 안 그러면. 네. 근데 너무 그 결혼식 하고 슬픈 게 네. 돌아오니까 다른 신랑 신부들은 이제 취소하고
네.
내년으로 이제 미루고 이렇게 네. 되면서 청첩장을 또 다시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결혼을 미뤄야 된다. 죄송하다. 아 그거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예. 결혼 준비하시기 진짜 힘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아 근데 정말 스트레스 많았어요.
네, 예,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예. 이 코로나가 결혼식장에서 한 사람이라도 이제 뭐 이렇게
그렇죠.
나타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막 예. 많았는데 하나의 사건도 없이 잘 마쳤어요.
네. 예.
다행이네요. 예식장을 잘 잡았고.
네. 네.
자, 어느덧 이제 20분의 시간이 훌쩍 지났기 때문에
아이고.
여기서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네.
자, 오늘 두세 천리길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맹산 처녀에서 그리고 새댁으로 돌아온 은정 씨의 결혼 이야기는 다음 주도 계속되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은정 씨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정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김종욱이 부릅니다. 그대만이.
국민통일방송이 전해드리는 전태우 박성의 청춘통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꿈꾸는 밤 되시고요. 마지막 곡으로 제시의 스타 전해드립니다.
청춘통일은 북한 청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